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이라크군이 오늘 수니파 무장 조직 ISIL로부터 팔루자를 탈환하기 위한 작전에 나섰습니다. 이라크 정예 대테러군 대변인은 AFP 통신에 오늘 아침 일찍 팔루자 진입 작전을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현지 이라크 특수군 병사는 ISIL이 도로에 폭탄을 설치하고 자살 폭파범들을 이용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팔루자는 ISIL이 장악한 지역 가운데 가장 오래된 곳으로 반군들은 도시 내에 깊게 참호를 파고 매복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팔루자 주변에서 전투와 공습이 벌어지면서 마을에 고립된 민간인들의 상황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 인근 지역에 오늘 ISIL이 연쇄 폭탄 테러를 가해 20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라크 경찰은 시아파 교도들이 주로 거주하는 샤합 지구와 사르드 시리 그리고 수니파 마을인 타르미아 지역에 자살 폭탄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이 중재하는 시리아 평화 협상의 주요 반군 대표가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모하메드 알루시 반군 협상 대표는 어제 성명에서 자신의 이번 사퇴는 바샤르 알라사드 대통령 정권을 비호하는 시리아 정부군의 거듭되는 군사적 폭력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알루시 대표는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아사드 정권의 완강함과 계속되는 폭격, 그리고 시리아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공격 등을 제시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스위스 제네바에서 유엔 특사와 시리아 정부, 반군 대표 사이에 진행된 협상도 시리아 국경 지역에서 전투가 벌어지면서 아무런 합의 없이 중단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달 말로 잠정 예정됐던 3차 협상도 무산됐습니다. 시리아에서 실종된 지 1년째인 일본 언론인의 영상이 어제 인터넷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영상에는 일본인 기자 야스다 준페이 씨로 보이는 인물이 일본어로 도와달라 이것이 마지막 기회다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있었습니다. 야스다 기자는 지난해 6월 터키에서 시리아로 건너간 뒤 국제테러조직 알카에다 연계단체인 누수라 전선에 붙잡힌 것으로 추정됩니다. 영상 속에서 야스다 기자는 오렌지색 반소매 티셔츠 차림을 하고 있었으며 긴 머리에 수염을 기른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리비아에서 지중해를 통해 이탈리아로 향하던 난민 약 700명이 바다에 빠져 숨졌다고 유엔 난민기구가 밝혔습니다. 지난 23일 이후 이탈리아 인근 해상에서는 적어도 세 척의 선박이 침몰해 이 중 14,000여 명이 구조됐습니다. 하지만 사망자 수는 생존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추산하기 때문에 아직 자세히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구조된 뒤 이탈리아 시칠리아항으로 옮겨진 난민들은 조사 과정에서 수많은 여성과 어린이들이 탑승하고 있던 대형 어선이 지난 26일 침몰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이 사고로 인한 사망자 규모는 400명으로 추산됐지만 유엔 난민기구는 어제 사망자가 670명에 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프리카 말리에 파병된 유엔 평화유지군 병사 5명이 무장괴한들의 공격을 받아 숨졌다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이번 공격은 유엔 평화유지군으로 참여하고 있는 토고군 병사들이 어제 차량으로 중부도시 세발의 서쪽 30km 부근을 이동하던 중 발생했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이번 공격을 비난하고 테러가 말리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공격으로 말리에서 사망한 유엔 평화유지군은 적어도 64명으로 늘었습니다. 말리에서는 앞서 지난 27일에도 비슷한 공격이 벌어져 말리군 병사 5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파키스탄 남서부 항구 도시 카라치에서 오늘 도로변 폭탄이 터져 중국인 기술자 등 3명이 다쳤습니다. 파키스탄 경찰은 이 폭탄이 부상한 중국인을 겨냥한 것이 분명하다며 이 중국인은 가벼운 상처만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폭발 현장에서는 카라치에 속한 신드주의 천연 자원을 통제하고 있는 외국인을 비난하는 내용의 전단이 수거됐습니다. 카라치에서는 수백 명의 중국인 전문가들과 노동자들이 다양한 개발 사업 분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내에서 중국인들을 겨냥한 공격은 빈번한 편입니다. VOA 세계 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아프리카의 우간다가 북한과의 안보 군사협력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이 북한 선박의 입항금지와 EU 국적자의 북한 내 투자금지 등을 포함한 대북 추가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북한이 최근 동남아시아에서 잇따라 발생한 은행 해킹 사건에 연루된 정황이 포착됐다고 미국의 유명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입니다. 대체로 흐리고 북부지방에 새벽에 가끔 비가 온 후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3도에서 19도, 낮 최고는 12도에서 29도의 분포가 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아프리카 대륙에서 대표적인 친북 국가로 알려진 우간다가 북한과의 안보 군사협력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외교적 활로를 찾고 있는 아프리카 나라들에 미치는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간다를 첫 국빈 방문한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29일 요웨리 무세베니 우간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핵이 국제사회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며 북한 비핵화를 위한 우간다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무세베니 우간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을 충실히 이행하는 데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무세베니 대통령이 북한과의 안보와 군사, 경찰 분야의 협력 중단을 포함한 안보리 결의에 충실한 이행을 지시한 사실을 박 대통령에게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무세베니 대통령은 북한이 우방인 중국이나 러시아 등으로부터도 고립된 행동을 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하고 우간다는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는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3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270호 9항은 회원국에게 북한으로부터 군사 또는 준군사 조직과 경찰 훈련을 위한 훈련관과 자문관 초청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무세베니 대통령의 대북협력 중단 선언은 우간다가 북한의 전통적 우방국가라는 점에서 외교적 파장이 클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은 우간다가 북한과의 군사협력보다는 한국과의 실질협력에 보다 비중을 둘 필요가 있다는 전략적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과 우간다는 국방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해 군사교육과 방위산업 등의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우간다는 한국 측의 투자 증대를 통한 경제협력 확대를 적극 모색하는 한편 한국의 새마을운동이 가진 정신개혁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지속적 협력을 기대했습니다.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입니다.
친북적인 성향을 보여온 우간다 측이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은 여타 아프리카 주요 국가들의 안보리 결의 이행을 견인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외교적으로 비동맹 전통을 갖고 있는 아프리카는 대체로 북한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무세베니 대통령은 북한을 세 차례나 방문해 김일성 주석을 만났고 양국은 이런 지도자 간 친분을 바탕으로 군사협력 협정을 체결하고 무기류 무역과 인적 교류를 계속해왔습니다. 지난 2014년 10월엔 북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우간다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무세베니 대통령은 그러나 박 대통령 취임 이후 이번 정상회담을 포함해 세 차례나 회담을 갖는 등 외교적 비중을 한국 쪽에 더 두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한국 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부형욱 박사입니다.
국제 제재에 또 다른 활로로 찾는 것이 아프리카와 중남미인데 아프리카에 그동안 소화기 및 미사일 관련 수출을 많이 해왔고 그것이 나름 수익성이 높은 사업이었는데 그것들이 이제 하나씩 막히는 분위기인데요. 그래서 북한으로서는 실질적으로 자금줄이 끊긴다 이런 측면에서 타격이 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합니다.
한편 북한과의 군사협력을 중단키로 했다는 한 우간다 정상회담 결과를 놓고 샤반 반타리자 우간다 정부 부대변인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는 AFP 통신의 보도로 한때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샘 쿠테사 우간다 외교장관이 현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우간다가 유엔 제재에 따라 북한과의 협력을 중단한다고 공식 언급해 사실상 AFP 보도를 반박했습니다. 한국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정구현 박사는 우간다가 외교적 필요로 대북 제재에 동참하겠다고 밝혔지만 내부적으로 반대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과의 교류 활성화 여부에 따라 우간다의 태도가 달라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습니다.
우간다는 그런 얼마만큼 이제 한국과의 교류가 이제 좀 활성화되느냐, 뭐 많은 뭐 인적 교류도 말씀을 하셨고 뭐 개발 협력 그런 자금 지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얼마나 지속 가능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쪽 우간다 정부에 이제 인센티브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우간다 정부가 북한에 대한 입장을 바꾸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보여준 우발적인 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유럽연합이 북한 선박의 입항 금지와 EU 국적자의 북한 내 투자 금지 등을 포함한 대북 추가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대응 차원이라고 유럽연합은 밝혔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 EU가 추가 제재를 단행한 분야는 교역과 금융, 투자, 운송 등 총 4개입니다. EU는 27일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의 행위는 국제 평화와 지역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면서 이 때문에 EU는 북한의 핵과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저지하기 위한 제재 조치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역 분야의 경우 무기 개발에 전용될 수 있는 재료나 물품, 기술에 대한 목록을 추가하고 북한과의 무역과 관련한 금융 지원은 전면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석유 관련 제품과 사치품을 북한으로부터 수입하지 못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금융 분야에선 미리 허가를 받지 않은 자금에 대한 거래 중단을 명시했으며 투자 부문에선 북한의 EU 국가 내 모든 투자를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북한 내 광업과 정제업, 화학 관련 업종을 비롯해 북한의 불법 활동에 관여된 기업에 EU 국적자가 투자를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또한 운송 분야에선 북한이 운영하는 항공기가 EU 회원국 상공을 비행하거나 착륙 또는 이륙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북한이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선박의 EU 회원국 입항 또한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EU는 이 같은 내용을 28일 관보를 통해 공시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구체적인 금지 품목 또한 관보를 통해 공개될 예정입니다. 지난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을 계기로 대북 제재 조치를 단행했던 EU는 2013년 2월 북한이 3차 핵실험 당시에도 금융과 무역 제재, 자산 동결, 그리고 여행 제한 등 광범위한 추가 제재를 가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1월 4차 핵실험 이후 북한을 규탄하고 대북 제재를 지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으며 지난 20일에는 김원웅 국가안전보위부장과 윤정린 호위총국장 등 18명과 기관 한 곳을 추가 제재 명단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이 최근 동남아시아에서 잇따라 발생한 은행 해킹 사건에 연루된 정황이 포착됐다고 미국의 뉴욕타임스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사실로 확인될 경우 한 나라가 돈을 노리고 공격한 첫 사례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몇 달간 동남아 3개국에서 발생한 은행 해킹 사건에 북한이 연루된 정황이 포착됐다고 뉴욕타임스가 26일 보안 전문가들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디지털 보안업체 시만텍의 전문가들은 지난해 10월 필리핀의 한 은행에 대한 공격과 작년 12월 베트남 피엔퐁 은행 공격 그리고 올해 2월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공격 등 세 건의 은행 해킹이 서로 연관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해커들은 이들 은행에 대한 공격에 2014년 소니 영화사 해킹과 2013년 한국 금융기관과 언론사 해킹 등 단지 두 차례밖에 사용된 적이 없는 드문 형태의 코드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미국과 한국 당국자들은 2013년과 2014년 해킹의 배후로 북한을 지목했지만 이를 독자적으로 입증할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시만텍의 에릭 첸 연구원은 소니 영화사와 한국 금융기관과 언론사에 대한 공격의 배후가 북한이라고 믿는다면 동남아은행 해킹도 북한 소행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월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을 공격한 해커들은 미국 뉴욕의 연방준비은행에 개설된 계좌에서 10억 달러를 이체하려고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수상하게 여긴 연방준비은행 관계자들이 필리핀에 있는 은행 계좌에 8,100만 달러만 이체했습니다. 시만텍의 치엔 연구원은 이 같은 공격이 북한의 소행이 맞다면 이체 요청 금액인 10억 달러는 북한 국내 총생산 GDP의 10%에 해당되는 돈으로 북한 입장에서 결코 푼돈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그동안 군사정보나 무역비밀 등을 빼내려는 해킹은 수없이 많이 있었지만 최근에 방글라데시와 다른 동남아시아 은행들에 대한 해킹 공격처럼 국가가 단순히 금전적인 이익만을 노려 악성 코드를 이용해 해킹하는 사례는 처음이라고 전했습니다. 지엔연구원은 한 나라가 돈을 노리고 공격한 사례를 본 적이 없다며 이번이 첫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북한 정권이 이 같은 해킹에 눈을 돌리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경제가 제재와 식량 부족 등으로 피폐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신문은 북한이 경제 통계를 발표하지 않고 있지만 북한의 GDP는 120억 달러에서 400억 달러 사이로 한국의 1조 4천억 달러와 비교하면 매우 적은 수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북한이 70일 전투가 끝나자마자 200일 전투를 지시했습니다. 또다시 이른바 속도전을 독려한 것인데 한국 내 전문가들은 북한의 경제 분야가 정치적 목적에 의해 희생될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곧 200일 전투에 돌입한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200일 전투가 6월부터 시작돼 12월 중순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의 30일 정례 브리핑 내용입니다.
70일 전투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200일 전투가 6월달부터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한 12월 한 중순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 대변인은 1988년과 2009년에도 이와 비슷한 연속된 속도전이 있었다면서 특히 2009년엔 김일성 생일 100주기였던 2012년을 앞두고 노력동원에 박차를 가하는 차원에서 연속으로 속도전 전투를 벌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앞서 김제1위원장은 평양시 교외에 있는 한 의료용 산소 생산 공장 건설 현장을 시찰하면서 곧 200일 전투에 진입하게 되는 만큼 북한 창건 기념일인 오는 9월 9일까지 공장을 완공할 것을 지시했다고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30일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6일에서 28일 평양에서 당 국가경제무역기관 1군 연석회의를 열고 7차 당대회에서 제시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수행을 위한 200일 전투에 들어간다고 선포했습니다. 이후 김 제1위원장이 이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북한은 7차 당대회를 앞두고 지난 2월부터 이달 초까지 70일 전투를 벌였습니다. 이는 김 제1위원장이 과거 할아버지 김일성 정권 당시 1974년 70일 전투와 1978년 100일 전투, 그리고 아버지 김정일 정권의 1998년 200일 전투와 2009년 150일 전투 등의 속도전 사업 방식을 답습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는 70일 전투를 통해 동원의 추진력을 확보한 북한이 이제 200일 전투를 통해 7차 당대회에서 제시된 과업들을 달성하기 위해 전투를 벌여나가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장 박사는 하지만 이는 북한 당국이 주민들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며 북한이 7차 당대회에서 강조한 지식경제와 북한식 경제관리 방법 등의 정책 기조가 주민들 쥐어짜기식의 연이은 동원적 경제 건설과 과연 얼마나 부합하는지 냉정하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동원적 방식의 경제 성장이 이미 과거 지난 1960년대부터 잘못됐음이 드러났으며 자원 낭비와 비효율성은 물론 경제 성장 능력 자체를 훼손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의 설명입니다.
지식경제 얘기할 때 지식은 이제 막 동원해서 사람들 쥐어짠다고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분위기들부터 해가지고 외부의 교류를 통해서 창의적인 정말 지식이 만들어지는 일정하는 메커니즘과 혁신 메커니즘이 있는 건데 50년대 하던 천리마나 마찬가지의 동원적인 방식의 경제 건설을 이렇게 연이어서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게 과연 표방한 정책 기조하고 부합되는지에 대해서 말이 안 되잖아.
장 박사는 국제사회의 제재 속에서 내부의 자원 동원을 극대화하면서 그 과정에서 정치적 통제와 권력 집중 등을 도모하려는 정치적 목적이 더 크게 보인다면서 결과적으로 경제 분야는 희생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이모 고영숙 씨 부부가 북한에서의 생활과 미국 망명 이후의 근황을 미국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김정은의 어린 시절과 자신들의 망명 경위를 자세히 설명하면서 언젠가 김정은과 다시 만나고 싶다는 기대를 밝혔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이른바 로열 패밀리로 알려진 고영숙 씨는 김정은 위원장의 생모 고용희 씨의 여동생입니다. 고 씨와 남편 리강 씨는 27일 미국 워싱턴 포스트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이미 8살 때 김정일 정권의 후계자로 간주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992년 북한 고위 관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김정은의 8살 생일 때 별 계급장이 달린 장군 제복을 선물 받았으며 그때부터 군 장성들이 어린 김정은에게 경례하면서 경의를 표했다는 설명입니다. 고 씨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 김정은이 평범하게 성장하기 불가능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 위원장이 널리 알려진 것처럼 1982년생 혹은 1983년생이 아니라 1984년생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어린 시절부터 게임이나 기계장치를 좋아했고 배나 비행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려했다고 회고했습니다. 고 씨는 김 위원장이 말썽꾸러기는 아니었지만 성미가 급하고 참을성이 부족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어머니가 놀기만 하고 공부를 안 한다고 야단치자 말대꾸를 하는 대신 단식투쟁을 하곤 했다는 예를 들었습니다. 1992년 김 위원장의 형인 김정철과 함께 스위스 베른에서 살기 시작한 고영숙, 리강 부부는 김 위원장이 12살 때인 1996년부터 2년 동안 김 위원장을 보살폈습니다. 고 씨는 스위스에서 보통 가족처럼 살았고 김 위원장 형제의 어머니처럼 행동했다며 김 위원장에게 보통 아이들처럼 친구들을 집에 데리고 올 것을 권하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그러나 해외 거주의 특혜를 마음껏 누렸습니다. 고 씨는 김 위원장 형제를 당시 프랑스 파리의 대표적 놀이시설인 유로 디즈니랜드 리조트에 데려갔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와 관련해 고 씨의 사진첩이 스위스의 알프스 스키장, 프랑스의 유명 휴양지 리비에라 해변, 그리고 이탈리아의 야외 식당에서 김 씨 형제와 찍은 사진들로 가득했다고 전했습니다. 고 씨는 김 위원장이 여름에 북한으로 돌아가 해안가에 있는 원산의 대저택이나 영화관과 많은 방이 딸린 평양의 거처에서 지내는 걸 좋아했다고 말했습니다. 또래보다 키가 작았던 김 위원장에게 어머니가 농구를 하면 키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며 그가 농구에 빠져 농구공을 갖고 잠들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영숙, 리강 부부는 암에 걸린 고영희를 치료할 길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미국에 오게 됐다며 고영희를 살리는 것이 탈북의 동기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김정은의 부모가 모두 사망했을 때 자신들에게 위험이 닥칠지 모른다는 두려움 역시 갖고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고 씨는 강력한 지도자와 가까웠던 사람들이 다른 이들 때문에 의도하지 않는 어려움을 겪는 것을 역사에서 종종 볼 수 있다며 그런 종류의 곤경에서 떨어져 있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들 부부가 1998년 스위스 베른에 미국 대사관으로 진입해 망명을 신청했고 며칠 뒤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미군 기지로 옮겨졌으며 그곳에서 몇 달간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가족관계를 털어놨다고 전했습니다. 리강 씨는 북한 정권의 최측근 부부로부터 많은 비밀을 듣고자 한 미국 정보기관의 기대와 달리 자신들은 별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린 김 위원장 형제를 돌보고 공부를 시키면서 그들의 사생활을 많이 들여다봤을 뿐 핵이나 군사 비밀은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고영숙, 리강 부부는 이후 미국 중앙정보국 CIA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워싱턴 DC 인근에서 지내다 한국 교회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작은 도시에 거처를 정했지만 한인들의 계속되는 질문 때문에 한인은 물론 아시아계 주민들도 거의 없는 곳으로 이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건축이나 집수리 등 영어를 사용할 필요가 별로 없는 직업을 전전한 리 씨는 초기에는 하루 12시간씩이라며 힘든 생활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는 이들 부부는 이남 일녀를 두고 있습니다. 큰아들은 수학자가 됐고 작은아들은 부모의 사업을 돕고 있으며 딸은 컴퓨터 업계에서 일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워싱턴포스트는 리 씨가 여전히 북한 정권에 동조적인 입장을 갖고 있으며 평양을 방문하고 싶어 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부부 모두 조카를 거듭 김정은 원수로 부르며 그에 대해 함부로 말하지 않으려고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리 씨는 북한으로 돌아가는 것이 최종 목표라며 미국과 북한 모두를 이해하는 자신이 양국 간 협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또 김 위원장이 자신이 기억하는 대로라면 그를 만나 얘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서울의 한복판 광화문 광장과 세종로 공원 일대에서 통일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남북 분단에 따른 아픔과 6.25 전쟁 납북자 문제 등을 알리는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네, 이제 만날 수가 없어서 여동생이 북한에 계셔가지고 만날 수가 없어서 단 하나의 사진으로 이제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서울 광화문 광장과 세종로 공원 일원에서 통일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통일 박람회는 그래서 통일입니다라는 주제로 통일부와 통일준비위원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 통일 관련 3개 기관이 협업하고 통일을 준비하는 다수의 기관 단체가 참여해 통일에 대한 공감을 높일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이제 이우락 중앙정보부장하고 김일성
판문점의 다양한 사진들을 전시한 공간인데요. 남북 대결 분단의 상징적 장소인 판문점의 변천과 남북 회담의 역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통일부 남북 연락과 유림 씨입니다.
판문점의 뭐 역사, 그다음에 판문점의 남북 회담 뭐 이런 것들을 예, 갤러리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전시를 하게 됐습니다. 아, 이 사진은 판문점 포로 교환 사진인데요. 이제 뭐 돌아오지 않는 다리가 있어요. 판문점 지역에. 그래서 이제 북쪽으로 가거나 남쪽으로 가면 돌아오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돌아오지 않는 다리고 지금 포로가 교환되고 있는 사진입니다.
북한에 있는 가족의 어린 시절 사진을 바탕으로 지금의 변화된 모습을 추정한 뒤 한국의 가족을 촬영해 남북의 가족이 함께 있는 것처럼 합성한 사진들을 전시한 공간도 있습니다.
이산가족 부스고요. 네. 저희가 이제 이산가족 어르신들이 헤어진 지 오래돼가지고 지금 못 만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북에 있는 가족을 지금의 모습으로 보고 싶은 건 열망이 있으세요. 그래서 과거에 가지고 나왔던 그 어린 시절의 사진과 지금 현재 여기 계시는 어르신의 모습을 이렇게 같이 합성을 해가지고 그 어린 시절을 다 세월을 지나서 60년, 70년 지난 후에 지금 현재 모습일 거라고 상상이 되는 그런 사진으로 이제 같이 합성해서 가족 사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합성된 사진을 본 관람객들은 벽에 붙여진 흰 종이에 이산가족들의 만남과 통일을 기원하는 글을 적기도 했습니다.
네, 떨어진 가족을 위해서라도 통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썼습니다. 그 사진을 보고 눈물 흘리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분들을 생각해서라도 통일을 하면
우리는 영원한 한 나라가 될 거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라고. 이렇게 다양한 체험이 있을 줄 몰랐고 다양한 체험에서 너무 재밌었어요. 페이스 페인팅 한 것도 그냥 다 기억에 남아요.
저희 학교가 통일 교육 시범 학교라서 통일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우게 됐는데 이것을 통해서 이제 통일의 필요성을 더욱 더 깊게 느끼게 된 것 같아요.
6.25 전쟁 납북 진상규명위원회에서도 나와 국민들에게 납북 사건의 진상과 납북자 및 납북자 가족들의 피해 규명을 위한 홍보 활동을 벌였습니다. 6.25 전쟁 납북 진상규명위원회의 김성남 홍보 전문관입니다.
6.25 전쟁 납북자를 대상으로 한 그 전시 부스인데요. 지금 뭐 그 저희 6.25 전쟁 납북자가 거의 10만 명에 이르는데 지금 현재 신고하신 분이 5,505명이에요. 그 중에서 이제 결정되신 분이 4,600명 정도 되는데요. 이제 앞으로 이제 저희 홍보관에서는 뭐 그분들을 위한 그 명예회복 사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명예회복 사업의 일환으로 뭐 기념관이나 아니면 뭐 추모사업 같은 걸 하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미리 이제 좀 예,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돼갖고 지금 전시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족분들이 뭐 북으로 가시면서 이제 그동안 뭐 한 66년 동안의 시간이 많이 흘렀잖아요. 그래서 가족분들이 갖고 계신 그런 뭐 사진이나 아니면 유품들을 저희 좀 이제 전시를 해서 일반인도 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전시를 했습니다.
사실 DMZ 안에 수많은 공간이 있는데 이런 걸
비무장지대의 사진들을 전시하고 비무장지대의 사진 엽서를 관람객들에게 나눠주는 공간도 있었습니다. 통일부 DMZ 세계 생태평화공원 기획단 간인숙 씨입니다.
DMZ가 남북 간 갈등으로 만들어진 공간이지만 이거를 평화적으로 잘 이용을 하면 정말 통일에 한 발짝 다가가는 그런 아주 우리의 소중한 공간이 될 수 있겠다라는 정부가 구상을 갖고 있어요. 네. 그 안에 공원도 지어보자라고 저희 대통령님께서 13년 5월부터 계속 제안하고 있는 사업도 있고요. 이 DMZ 안에는 지금 우리가 들어갈 수는 없지만 그 생태계는 정말 잘 보존이 되어 있어서 이런 것들을 공원을 통해서든지 일반인들한테 공개하고 우리가 이용한다고 하면 정말 통일의 정말 통일 기반 구축을 위한 아주 중요한 그런 공간이 될 수 있겠다라는 차원에서 홍보 부스를 만들었습니다.
북한의 장애인과 아동 복지 사업을 하는 단체에서도 나와 그동안의 활동들과 북한의 장애인들이 만든 수공예품 등 다양한 물품들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국제 푸른 나무의 이호건 팀장입니다.
북한의 장애인들과 아동 복지 사업을 펼치고 있는 국제 푸른 나무고요. 그래서 2014년도에 우리 인천 장애인 아시아 게임 때 북측 선수들 초청해서 같이 유치해서 했고 또 이번에 리오 올림픽도 지금 북측 장애 선수단 데리고 지금 출전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북한 장애인 하면 이제 지체 정신지체보다 지체가 있는 그래서 11개 특수학교가 있는데 거기 위주로 지금 사업을 이제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방북을 한 연 6회 정도 하고 있어요. 해외 동포 통해서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해외 동포분들 사가지고 오신
북한의 용품들 네. 네.
이거는 저희 직접 장애인들이 직업재활로 만든 수공예품들
일단 찍으셨고요. 그거를 이제 이용해서
통일박람회는 이밖에 141개의 통일 관련 단체들과 시민들이 참여해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한국에서 통일박람회가 열렸습니다. 행사를 주관한 한국통일부 통일박람회 TS팀 박성렬 사무관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사무관님 안녕하십니까?
아, 예, 안녕하십니까?
올해 통일박람회가 지난 주말에 열렸는데요. 어떤 행사였는지 먼저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통일박람회는 통일을 위해 노력하는 기관 단체가 다수 참여하여 통일을 주제로 국민과 소통하는 참여와 소통의 장입니다. 특히 올해는 함께하는 통일, 맛있는 통일, 꿈꾸는 통일의 세 가지 컨셉으로 하여 대회 전체의 모토는 함께 즐기며 꿈꾸는 오감만족 통일축제로 잡아 국민들이 즐기시면서 편하게 통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장으로 마련하였습니다.
네. 주관을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예, 작년에는 광복 70주년 기념으로 해서 첫 번째로 이제 아이디어를 구현을 하게 되었는데 통일부와 통일준비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을 하였습니다. 올해는 특히 대통령 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공동 주관으로 추가되어서 네. 3개 기관이 함께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아까도 간단히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행사를 애당초에 그 열기로 한 그 목적이나 취지 같은 거 그런 것은 어떤 것인가요?
아, 예. 기본적으로 점차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의지, 특히 젊은 층의 통일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통일 의지 결집, 통일 관심 제고가 통일을 이루는데 외부 여건과 상관없이 우리가 그걸 돌파하는 동력이 될 것이기 때문에 광복 70주년 계기로 우리 민족에게, 우리 한국에게 남은 과업인 통일에 대해서 한번 어떤 소통의 참여의 장을 만들어보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마냥 기다려서만은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겠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 적극적으로 준비하자는 것이 바로 통일박람회의 개최 목적입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행사이고 또 요즘 남북관계가 핵실험 이후에 엄중한 상황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통일의 필요성을 이런 행사의 개최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네, 올해 통일박람회에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어떤 점이었습니까?
예, 일단은 작년에는 첫 번째 행사였고 애초에 정례화를 예상하고 했던 행사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대내적으로 그다음에 또 외부 국민들이 평가해 주시기에 굉장히 성과가 좋았다고 평가가 되었기 때문에 올해 다시 개최를 하게 되었고 열린 행사로 개최하는 그 동력을 마련해서 추진력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목적이 있었는데요. 단순히 그냥 개최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께서 좀 더 편하게 즐겁게 참여하실 수 있는 그런 내용과 전달 방식, 예를 들어서 뭐 참여하고 체험하고 놀이형 뭐 그런 방식을 좀 더 개선하는데 주안을 두었습니다.
네. 그 여러 관련 단체들이 참여를 했다고 하셨는데 모두 몇 개 단체가 참여를 했나요?
예, 총 141개 단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실제로 신청하신 단체나 기관들은 훨씬 더 많으신데요. 저희가 예산과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광화문 광장이라는 공간상의 제약 때문에 신청하신 단체들 중에서 141개만 선별하여 수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41개 단체 기관이 참여하셨습니다.
네. 예를 들으면 어떤 단체였는지 소개를 좀 해 주실까요?
아, 예. 뭐 단체로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은 분야를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민간 단체뿐만 아니라 그 정부 정부 국책 연구원, 지방 자치 단체 등 같은 관, 그다음에 뭐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KBS 연합뉴스 같은 언론 뉴스, 그다음에 뭐 서울대, 동국대 뭐 등등의 이제 북한 관련된 학술 활동을 하는 학교나 학술 단체들, 그래서 민관 학원대 분야에서 다양한 단체들이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이번에 특히 인기가 많았던 거는 맛있는 통일 분야에서 남북 음식 한마당이었습니다.
네.
음식이라는 보편적인 소재를 통해서 남북의 뿌리가 같음을 그리고 분단을 통해서 조금 달라져 있음을 재밌게 확인하는 자리였는데요. 남북의 맛있는 음식도 직접 명인이 시연을 해보고 그걸 시식해보고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줘도 보고 그런 재밌는 부스가 특히 인기가 많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각 단체들이 칸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부스를 만들고 그 부스 안에서 관람객들한테 여러 가지를 선보이는 그런 행사였군요.
예,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박람회였는데 이제 그 큰 실내 전시장이 아니라 야외 광장이다 보니까
네.
저희가 그 빅텐트, 스몰텐트 여러 가지 사이즈가 있는데 그런 텐트들을 설치를 하고 신청을 받아서 분양 내지는 제작 지원을 하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네. 광화문 일대는 워낙 사람이 많이 다니는 그런 지역인데 반응이 네. 어땠나요? 많이들 관람을 하셨나요?
예, 작년에 이 주최를 해본 저희가 느끼기에도 그렇고 그다음에 실제 여기 광화문 광장에서 계속 행사 치르는 거를 관찰해보셨던 서울시청이나 종로구청 직원들, 그다음에 주관한 경찰이나 시행사 직원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판단하는 게 굉장히 몰입도와 밀집도가 높고 특히 올해는 작년보다 더 진전된 부분은 관람객 인원도 인원이지만 그 외국인들 관람객이 눈에 띄게 증가한 부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코너 중에도 통일 세계가 외치다라고 주한 외국인 유학생 연합이랑 함께 각국의 입장에서 한반도 통일을 바라보는 그런 코너를 만들었기 때문에
네.
외국인들이 더 온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앞으로 계속 외국인들도 동참시킬 수 있게 다국어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식으로 개선하여 호응에 조응할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 이런 그 통일 박람회라는 행사를 통해서 한국 사회에 전하고자 하는 가장 주된 메시지가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예, 국민들이 통일에 관심을 갖게 되고 통일의 필요성을 인식하며 나아가 통일의 미래를 꿈꿔보는 계기가 조금이라도 되기를 바라는 점입니다. 특히 우리 젊은 청년들이 이미 뭐 분단 이후에 벌써 3세대 정도가 지나서 그 동질감을 좀 약하게 느끼는 젊은 세대들이 통일에 대한 희망과 벅찬 관심을 가져가실 수 있게 빕니다. 특히 저희는 관, 일부 민간단체, 이런 일부 기관만이 통일을 원해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하며 스스로 각자가 다 통일의 미래를 여는 씨앗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고 그 통일의 씨앗이 결실을 맺기를 함께 노력하는 그런 소통의 자리가 되기를 기대하며 축제를 준비하였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계획을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예, 작년에 개최한 데 이어 올해 이제 2회 개최가 성황리에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네.
이 동력을 바탕으로 매년 이렇게 개최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광화문 유동 인구의 많은 수를 차지하는 외국인 관광객들과 그다음에 주한 유학생, 그다음에 권역으로서는 또 서울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그 지방 권역으로도 뭐 순회 박람회를 개최한다든가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들의 통일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데 주력할 생각입니다.
네. 자, 박 사무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난 주말 서울에서 개최된 제2회 통일박람회 행사와 관련해 한국통일부 박성렬 사무관과 자세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매주 월요일 주요 뉴스의 배경을 살펴보는 뉴스 인사이드입니다. 북한의 신흥 부유층으로 불리는 이른바 돈주의 영향력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돈주들이 국가 건설 사업에까지 손을 뻗치고 있다고 합니다.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인 북한에서 돈주는 어떤 존재인지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에는 상위 1%의 부자가 있으며 이들은 평해튼이라는 전혀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 지난 14일 미국의 신문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평해튼은 평양과 미국 뉴욕주의 대표적인 번화가인 맨하튼을 합친 신조어입니다. 평양에 사는 부자들의 생활이 미국 대도시에 사는 이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빗댄 말입니다. 이 신문은 김정은 시대 들어 돈주들이 크게 성장했으며 이들이 벌어들인 돈이 북한 사회 곳곳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영국 신문 파이낸셜 타임스도 13일자 평양발 기사에서 평양에서는 손전화가 보편화됐으며 미화, 달러로 가격이 표시된 포장음식이 팔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당국은 외신 기자들에게 평양의 신흥 중산층에 대해 언급하지 말라고 하지만 이런 당부를 하는 당국의 안내인 스스로가 비싼 유럽산 시계를 차고 고급 정장을 입는 신흥 중산층들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돈의 주인이라는 뜻의 돈주는 북한의 신흥 자본가들을 말합니다. 많게는 수백만 달러, 적게는 수만 달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알려졌습니다. 영국 로이터 통신은 지난 10월 평양발 기사에서 이런 돈주들이 북한의 지하 경제를 이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돈주가 등장한 시기는 1990년대 후반입니다. 당시 고난의 행군으로 배급이 중단되고 국영 상점마저 문을 닫게 되자 북한 주민들은 필요한 생필품을 사고 팔기 위해 장마당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적 이득을 본 사람들, 즉 돈을 모으기 시작한 이들이 바로 돈주입니다. 역설적이게도 돈주는 고난의 행군이 낳은 산물인 셈입니다. 탈북자 출신인 세계북한연구센터 안찬일 소장입니다.
장마당의 그 바라기와 돈주의 바라기는 거의 뭐 동시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영업자들이 등장하면서 장마당이 발생하면서 장마당 경제는 철저하게 시장 논리에 맞게 운영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화폐가 필수적이었고 그래서 이제 돈주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장마당이 활성화되면서 돈주들의 돈벌이도 점차 다양해졌습니다. 매대에서 물건을 파는 소매상부터 지방과 평양을 연결하는 도매상, 심지어는 국경을 넘나들며 물건을 들여오는 상품대기 등도 등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장마당이 북한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은 갈수록 커졌습니다. 2009년 화폐개혁 때 북한 당국은 장마당을 폐쇄했습니다. 비사회주의 요소로 간주해 엄격히 통제한 겁니다. 하지만 식량난과 생필품 부족 등으로 주민 반발이 커지자 두 달 만에 다시 허용했습니다. 김정은 집권 이후 지난 4년 동안 장마당에 대한 이렇다 할 단속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마당의 기능과 필요를 현실로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있는 셈입니다. 다시 안찬일 소장입니다.
김정은 시대 들어와서는 이걸 통제하면은 뭐 완전히 그 폭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는 더 이상 이전 장마당이라는 그 존재는 호랑이 등에 올라탔고 김정은이나 이런 정권이 오히려 지금 뒤떨어져 가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공권력으로 그것을 무너뜨리거나 스탑시키거나 해체할 수는 없습니다.
북한 당국은 오히려 장마당을 비롯한 시장화 흐름을 제도적으로 수용하는 움직임도 보였습니다. 지난 2014년 5월 내놓은 새로운 경제개혁 조치, 이른바 530 조치가 대표적입니다. 530 조치는 북한 내 모든 기관과 기업소, 상점 등의 자율적 경영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이를 통해 각 개인이나 기업소가 얻는 이윤의 10에서 15% 정도를 세금으로 징수합니다. 시장 경제 요소를 일부 받아들인 경제 개혁을 통해 김정은 체제가 공언하던 인민 생활 향상의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당국이 시장에 관여하면서 시장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의 일정 부분을 국가 재정으로 거둬들인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장마당에서 돈을 번 돈주들은 장마당을 나와 활동 범위를 넓혔습니다. 생필품 판매를 넘어 운송업과 서비스업으로까지 돈주들의 손길이 뻗치고 있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버스인 서비차와 오토바이를 개조한 오토바이 택시도 나타났습니다. 평안북도 신의주에 살다가 2008년 탈북한 백화성 씨입니다.
서비차라는 건 국가가 운영하지 않는 개인이 운영하는 약간 운송 혹은 택시 이런 거를 종합했어요. 그러니까 뭐 택시나 운송이나 이런 것들이 따로 분리되지가 않고 사람도 싣고 짐도 싣고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경제난 이후로 개인들이 알아서 먹고 살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런 겁니다. 많이 이용이 맞죠. 그거 없으면 이동을 못해요. 뭐 대중교통 자체가 완전히 막...
돈주들은 자금력을 바탕으로 사금융 시장까지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물출 경남대학교 국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돈주들이 고리대금업을 비롯해 전당포 운영 등 다양한 이권사업에 투자하며 부를 축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에는 아파트 건설과 분양에 관여해 돈을 버는 이른바 부동산 거간도 생겨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부동산 시장을 조사한 한국경상대학교 정은희 교수입니다.
입자층 문제가 해결되지 못해서 많은 이제 분쟁들이 이제 발생하고 있었지만 최근에는 이 입자층을 전문적으로 해결해주는 주택 거간, 이른바 우리로 말하자면 부동산 중개인이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뭐 주택 거래 가격의 10%만을 낸다면, 중개 수수료로 낸다면 문제가 없어졌습니다.
이들은 국가 건설 사업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이물출 교수는 돈주 80여 명을 직접 인터뷰한 뒤 발표한 연구자료에서 김정은 정권 들어 추진한 창전동 아파트나 문수 물놀이장 건설 사업에 돈주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들이 사회주의 체제 아래서 법적인 보호를 받지는 못하지만 북한 사회에서 시장 경제 논리를 확산시키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돈주와 이들의 이권을 비호해주는 권력층과의 유착관계가 형성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권 차원에서도 돈주의 자금력을 업적 쌓기용으로 진행되는 각종 건설공사와 토목공사에 활용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물출 교수입니다.
지금 김정은은 어떻게 보면 가능하면 국민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어떻게든 끌어갖고 경제건설 업적도 좀 자랑하고 또 자기들의 어떤 국가 계획 목표를 달성하고 이렇게 위해서 지금 돈주를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여튼 그런 맥락에서 돈주와 지금 김정은 정권은 어떻게 보면 잘 지금 협력해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지만 최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이행 움직임이 강화되면서 돈주들 역시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의 광물 수출이 금지되고 북중 교역이 축소됨에 따라 주로 대외 무역을 통해 큰 돈을 벌고 있는 돈주의 손해가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남북 물류 포럼 김영윤 박사입니다.
돈주들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사람들은 이익이 될 수 있는 모든 부분들의 대상되는 물품들은 다 가져와서 이제 북한 시장에 이제 내다 팔모를 해서 이익을 얻었는데 그런 제재가 이루어짐으로 해서 많은 제한을 받고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때문에 대북 제재가 장기화되고 돈주의 손해가 늘어난다면 이것이 결국은 김정은 체제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도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BOA 뉴스 박형주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도성민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오늘 한국의 새 국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4월에 당선된 국회의원들의 첫 출근 날인데요. 이 여당 소속 의원보다 야당 의원이 더 많은 여소야대 국회라고 하는데 오늘은 이 소식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네. 지난 4월 13일 치러진 국회의원 총선거 당선자들이 의원 배지를 달고 여의도 국회로 출석한 첫날입니다.
네.
한국의 국회의원은 모두 300명입니다. 선거를 통해서 지역구에서 선출된 의원이 253명이고요. 정당별 득표수에 따라서 선출되는 비례대표 의원이 47명. 말씀하신 대로 집권당인 새누리당 소속 의원이 122명에 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야당 의원들이 이번에는 178명이 자리를 차지해서 여소야대 국회가 구성됐습니다. 뭐 한국에서는 뭐 이런 그 국회 구성이 16년 만이라고 지금 크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네.
야당의 협조 없이는 여당이 법안을 처리가 혼자서는 법안 처리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됐다. 그래서 20대 국회는 지난 19대 국회 운영과는 양상이 많이 다를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는 한국 최고의 입법기관이고요. 또 국회의원은 입법활동을 하는 사람들인데 오늘 국회 개원과 함께 법안 접수가 경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소식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뭐 국민들을 위해서 지역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 이렇게 해서 약속했던 사람들이 바로 국회의원 당선자들입니다.
네.
오늘 출사표를 던지는 의미로 많은 의원들이 법안을 경쟁적으로 제출했는데요. 특히 20대 국회의 1호 법안 신청자가 되기 위해서 이 보좌진들이 새벽부터 서둘렀다고 합니다.
네.
오늘 하루 접수된 법안이 23건이었고요. 20대 국회의 1호 법안 더불어민주당의 한 신입 의원이 통일경제 파주특별자치시 설치특별법이라는 것을 내놓았습니다. 이 통일경제 파주특별자치시는 개성공단과 좀 대칭이 되는 남북경제협력형 특구, 뭐 파주 지역에 있는 공단이라고 해서 파주공단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네.
이곳에 공단을 좀 조성하자 이런 내용이고요. 정치 상황에 따라서 운영에 좀 차질을 빚고 있는 개성공단을 보완해서 사업 안정성을 갖추자,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자 이런 취지가 담긴 법안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법안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효도 법안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한국이 초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의 노인 문제를 총괄하는 전담 노인청이라는 것을 신설하자 이런 내용의 법안을 내놔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한국 국회의원 연봉이 평균 11만 달러 정도가 됩니다. 9명의 보좌진의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요. 항공기, KTX 고속열차, 여객선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특권 등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65살 이후 사망할 때까지 월 1,000달러를 받을 수 있는 종신연금 대상자가 됩니다.
네. 자, 오늘 서울통신 첫 소식으로 20대 국회 개원 소식을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서울에서는 북한에서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대남 전단 풍선이 발견됐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는 대부분 풍선이 터져서 흩뿌려진 전단이 발견된 경우였는데 이 풍선과 함께 전단 뭉치가 고스란히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들어볼까요? 어디서 발견이 된 건가요?
서울의 서북쪽 은평구 역촌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발견됐습니다.
네.
커다랗고 길쭉하게 생긴 하얀 풍선 두 개가 전선에 걸려 있었는데 그 아래 그 두 개에 엮여져 있는 두 개 풍선에 엮여져 있는 전단 뭉치가 그대로 달린 채 한 새벽 3시 반쯤 인근 주민에 의해 발견돼 경찰에 신고가 된 겁니다. 경찰에서는 혹시 풍선을 터뜨리게 하는 폭발 장치가 있지 않을까 해서 군 폭발물 처리단을 투입했고요. 다행히 수거를 해보니 타이머 장치는 없었고 아침 7시쯤에 이 고압 전선과 풍선을 분리했다고 합니다.
이 풍선에 달린 전단을 북한이 보낸 것으로 추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전단의 내용 그리고 최근 그 지난 28일 날 경기도 고양과 파주에서 접경 지역 가까운 그 지역에서 대남 전단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또 최근에 다른 지역에서도 대남 전단이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 두 개 풍선에 달려있던 전단은 150여 장이었고요. 그 안에 CD와 모래주머니가 달려있었는데 전단의 내용은 뭐 한국 정부와 미국을 비판하는 내용이었고요. 핵무기 개발의 당위성을 선전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한국 경찰은 정밀 감식을 위해서 그 전단 수거한 풍선과 전단 군에 인계했다고 합니다.
네. 서울통신 마지막 소식은 서울에서 가장 비싼 땅이 1제곱미터에 거의 7만 달러나 한다는 소식입니다. 서울 명동에 전국 땅값 1위에서 10위 지역이 몰려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들어보죠. 서울에서 가장 비싼 땅, 명동의 어디쯤인가요?
네, 서울 지하철 4호선 명동역 가까이에 있습니다. 화장품 판매점인 네이처 리퍼블릭이라는 건물인데요. 한국 최고로 비싼 금자락의 땅에 세워져 있습니다. 1평방미터, 1제곱미터라고 하죠. 한국 돈으로 이곳의 1제곱미터 땅값이 한국 돈으로 8,310만 원, 미화로 계산을 해보니까 $69,700였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공시지가가 낮은 곳이 도봉산에 있는 자연림 땅인데요. 이곳의 땅값이 1제곱미터에 미화로 한 $5 정도인데 비싼 땅과 싼 땅의 값을 비교하니까 14,000배나 됐습니다.
네.
자, 1평방미터에 한 7만 달러가 하는 이 명동의 땅, 지난 2004년 이후에 13년째 공시지가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곳입니다.
네, 표현 그대로 참 금사라기 땅이네요. 그러니까 1제곱미터에 해당하는 땅값이 그 정도면 이 큰 건물을 하나를 지었다면 어마어마한 금액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런 건물이 서울 명동에 1위에서 10위까지, 전국 1위에서 10위까지 다 있습니다.
네.
화장품 가게 건물도 있고요. 신발 가게도 있고 옷 가게 건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명동은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이 소개해드리지만 한국 사람들도 많이 가지만 특히 외국인 관광객이 서울을 찾으면 꼭 가는 곳입니다. 이곳이 중국 거리일까, 일본 거리일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네네.
이 지역을 다니는 사람들이라면 내가 최고로 비싼 땅을 걷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공시지가라는 것은 한국 전역을 45만 필지로 나누어 놓은 단위 면적당 이 한국 정부가 공식 조사에 발표하는 가격이고요. 이 기준에 따라서 전국도 2,600만 필지에 대한 개별 땅값이 매겨지는데 이것을 기준으로 국민들에게 토지 소유자들에게 토지세라든지 종합부동산세라든지 이런 세금을 매기고 있습니다.
주택지역 땅값은 상업지역 땅값과 다릅니까? 이 서울 하면 비싼 집값이 떠오르는데요. 일반 주택도 이렇게 비싼 곳이 있습니까?
네, 일반적으로 상업지역과 주택지역의 땅값은 많이 다릅니다. 집값이 조금 더 싼 편이고 상업지역은 더 비싼 편인데요.
네.
서울의 집값이 어디가 제일 비싼가 찾아보니까 서울 강남에 있었습니다. 지금 1년 사이에 땅값 상승률을 보니까 전국 평균이 5%인데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외국인 투자가 많고 개발 수요가 많은 제주도 일부 땅값으로 한 20% 중반을 넘어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 지역의 가장 비싼 곳,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동부 센트럴빌 아파트였고요. 1제곱미터에 미화로 $1,870였습니다.
네, 참 엄청난 금액이군요.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는 먼저 북한 날씨를 알아본 다음에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를 보내드립니다. 남미 국가 베네수엘라가 극심한 경제난과 사회 불안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야당과 시민운동과 시민들은 연일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베네수엘라의 경제 위기 상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 전화 번호는 1-202-205-9942번,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24시간 이용 가능한 무료 전화에 많은 이용 바랍니다.